복을 이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썸데이가 끝나고 새로운 또한 영혼들이 많이 또 저희 삼일교회를 찾아주었습니다. 늘 여러분 새로운 지체들이 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맞이하지만 곧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곤혹감이 늘 계속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체들의 의문과 신앙이 약한 자들의 모습들과 여전히 또한 우리와 맞지 않는 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의 요약, 중간 요약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장인데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뒷장의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어떤 부분들을 좀 요약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2장 13절부터 논의되고 있는 이 관계적인 문제들을 에 대한 이 마무리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마무리 부분인 것이죠. 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신자와 총독, 권세자, 국가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8절에는 사환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주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누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3장 1절과 7절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할까? 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 13절부터 쭉 어떠한 내용들이 내려왔냐면, 안 믿는 성도들, 믿지만은 신앙이 약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 8절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앞에 단락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또한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상황 어떠한 상황이 처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역으로 말하면 모든 공동체에 싸움과 다툼과 나눔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 무할례파 누구도 차별이 없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차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나는 누구파다, 누구파다라고 하면서 갈라지고 있었던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일이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든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공존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저희 이제 공동체에서 늘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영원히 봐야 된다. 지금 해결해라. 지금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지는 이제 개편을 안 했는데 여전히 이제 싸우는 지체들은 좀 싸우고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문제들이 모든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쭉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삼일교회가 여전히 우리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있죠. 여러분, 그들에 대한 고민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노숙자들도 많고, 여러 지체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으면 성숙한 교회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곧그 사람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고 베드로 또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섯 가지의 형용사를 통하여서 이것에 대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된지를 얘기하며 하나의 동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겸손하며 다섯 가지의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다, 동정하다, 형제를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겸손하다. 이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세 가지의 형용사는 이 관계, 상대방이 있을 때 주로 말하는 단어였고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불쌍히 여기다, 겸손하다는 그 당시에 상대방이 없을 때 스스로의 마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함. 영어로는 이제 마인드, 유니티 오브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다양한 의견들이 묵살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다양한 의견들이 묵살된다면 그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저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 뛰어놀아. 여러분 제 마음은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빠는 뛰어놀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희 아내도 우리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 돼, 위험해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죠. 뛰어놀지 말고 오늘 집에 있어. 여러분 마음은 같은 거예요. 동기는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양태, 이 명령은 좀 다를 수가 있는,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도 아이를 사랑하고 와이프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견은 다를지라도 마음이 같다면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그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의견들을 차근차근 수용해가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다양한 의견들을 묵살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니까 너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 마음을 같이 하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교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동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국의 사전에서 가여워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좀 더 한자적인 의미가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동일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죠. 동일한 감정.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이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또한 나의 감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정입니다. 동일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에 여러분 이제 소시오패스들이 참 많다라고 하죠. 이 소시오패스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공감이 없고 죄책감이 결여되고 양심의 가책이 결여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피상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이 소시오패스고 심하게 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네가 아파서 죽고 있지만 난 별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것이죠. 남의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회적인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저렇게 오버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은 오히려 울어줄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은 많은데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슬프고 힘들 때 힘들겠네, 고생했겠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내 아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갔을 때에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의 공유. 여러분, 쓸데없는 감정의 나눔이란 없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자신의 기쁨을 나눌 때에, 상대방이 자신의 슬픔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같이 나오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다.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하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아가페가 아니라 필라델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 단어는 친족들끼리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형제라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며가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 친족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공동체에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친족들에게만 사용되는데 이 기독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독 공동체에 상관없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사용함으로 단어의 용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워낙 유명하면 원래 단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 일회용 반창고인데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데일밴드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데일밴드도 원래 상호명입니다. 상호명.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 유명하니까 일회용 반창고가 데일밴드로 불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용례들이 많습니다. 원래 호치키스도 스테이플러가 원래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호치키스라는 만든 제작자가 워낙 유명해서 호치키스라고 불리준다고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도 마찬가지죠. 원래 비닐 테이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카치 3M에서 만든 스카치 테이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단어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형제, 친족들 외에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기독 공동체가 워낙 자신의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단어로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그 단어, 그 뜻이 되어버렸어요. 네. 형제 사랑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한 공동체가 하나의 단어의 뜻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삼일교회가 어떤 한 단어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이 단어를 바르게 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뭐 3일하다라고 하는데 서로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굴다라는 단어로 쓰여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제 사랑.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제 세 가지의 관계적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친족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가 이 세 가지의 단계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단계까지 올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동정하다랑 좀 비슷하겠지만 당시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여러분 그런 단어로 많이 쓰여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 선량한 마음을 지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의 내용보다 더 깊은 내면의 아픔을 느낄 때에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내장이 끊어진다, 뭐 이런 뜻을,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드러나나요?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을 아는 것과 드러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 두 가지가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러한 감정들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앙을 배워간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성경 공부를 함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신앙을 배운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의 개인의 신앙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다른 말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중 신앙이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단어인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 것처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거기서 신앙을 보고 내가 배움으로써 나의 신앙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1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3.1에서의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3.1에서의 또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3.1 출신은 아니지만 3.1 교회 온 지 2년이 됐는데 맨 처음 와서 되게 특이한 게 있었는데 율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되게 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 율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제 고향 교회에서는 율동을 하면 율동 한 사람은 하고 안 한 사람도 박수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럼 3.1 교회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면 여기는 율동을 앞에서 해도 안 하시는 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제가 한 예를 든 거지만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자라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란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무리들에게서 경건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리와 제자를 자꾸 제자는 좋은 사람, 무리는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일단락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앞에 구절들이 다 관계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얘기하면 상호간에 했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 상호간에 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내 개인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쌓이고 쌓여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긍휼, 선량한 마음을 지닌 상태, 마지막으로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개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나의 마음의 겸손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상대방을 바라며 교회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마지막 한 동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복을 빌다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bless you, 복을 빌어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복을 빌어라. 복을 누구한테 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람 복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겁니다. 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기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함께 신앙하는 자들에게 이어주고 이어주고 이어주는 이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복을 비는 것, 상대방의 복을 늘 빌어주는 것. 여러분 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그 사람에게 늘 빌어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이라고 이야기를 지칭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거부가 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복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내가 이어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이어받았고 내가 이 복을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어줌으로써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또 특세가 다가오고 선교를 나갑니다. 또 썸데이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복을 이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삼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